이 기독교의 진리는 이 부활에 크게 의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면 누가 그분을 보았는가? 그 증인들은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주장한 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고 그들 대부분은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지근한 믿음 때문에 죽는 일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교회력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본문이 교회력상으로 부활절 예배 본문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비록 이 본문이 부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하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상으로 이제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저자가 보여주는 세밀한 관찰, 즉 이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등과 함께 현장에 있는 느낌을 갖게 해주고 또 그들처럼 독자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마치 주듯이 아주 상세하고 극적으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이 첫 두 구절을 보면은 부활에 관한 요한의 이야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세 인물을 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여기서 저는 편의상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요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녀가 달려가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 마리아보다 먼저 무덤을 향해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명의 대표적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믿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듣자마자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당연히 궁금하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바로 그는 늘 예수와 그의 말씀에 가장 적절하게 반응하던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은 비통했던 마지막 때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지금 일어난 일이 궁금해하고 속히 알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세마포옥과 빈 무덤을 먼저 달려가서 보게 됩니다. 이는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동일하게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손발이 천으로 감겨져 있었고 얼굴에 수건이 싸매어져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이 무덤과 세마포는 단순하게 시체 도난 사건이 아닌 시체가 도난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징조를 이 요한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아직 부활에 대한 말씀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이해나 설명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 사실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류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유지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한 사람이 실수로 교회 물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상대방이 물을 바닥에 쏟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단순히 그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와, 이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바닥에 물 청소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교회 내 망가지거나 허름한 것들이 보인다면 야, 주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일을 내가 헌신한 일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께서 A를 말한다면 아 바로 A가 맞는 것이구나 라며 헌신적인 믿음을 보이는 소위 자신의 실리를 보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매번 그 자체로 믿으면서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이죠. 때론 이들의 그 무한한 낙관적인 태도와 사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한 태도로 우리들로 화를 나게 할 때가 종종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속으로는 이들을 응원하며 이들이 지닌 신앙 곧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고한 신뢰로부터 오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 자신의 신앙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보며 위안을 얻기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달립니다. 이 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열린 무덤에 대해 전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예수의 무덤까지 이 이상한 경주에 왜 참여했는가를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고 확실하게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예수로부터 도망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왜 예수를 향해서 굳이 다른박질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몇 가지 추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단순한 질투, 즉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욕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의식이 베드로를 추동해서 문 밖으로 달려나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가 예수를 부인했던 일, 십자가 곁에서 함께 있지 못했던 일, 그리고 아주 어려울 때 도망갔던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베드로는 희망에 찬 호기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같은 일이 예수에게도 혹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렸던 것이지요. 우리들 대다수는 이런 베드로처럼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확신과 기쁨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약간의 질투를 느끼며 살아가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나 내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매번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으로 인해 내가 위험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피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너무나 쉽게 약점을 고백합니다. 또 과거로부터 기억에 남거나 힘을 얻었던 무언가를 떠올리고 그 일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혹은 새로운 삶이 복잡한 감정과 행동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삶이 우리를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무덤 옆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무덤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잃고 다시는 만질 수 없는 몸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며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슬퍼서 또렷하게 그 상황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두 천사를 목격했지만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은 몇 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있었을 때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만 가끔 천사를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천사들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가 그랬듯 그 이유를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때 그 말하는 이유에도 이 천사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 희망을, 내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이 내 주님을 앗아갔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마리아의 슬픔 안에 응어리진 이 세상의 슬픔과 이스라엘의 슬픔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곁에 서서 그녀의 대답, 그리고 오늘 세상 곳곳에 제기되는 질문에 주어질 대답을 곰곰이 생각하며 뒤를 돌아서서 거기에 계신 신비한 인물 한 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그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분은 오늘 본문이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보고 처음에 동산지기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갑자기 그녀는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신비한, 신비롭고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역 초기에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가서 네가 본 것을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학자들은 종종 부활 이야기는 사명을 맡기는 이야기, 즉 성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사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몰랐을 것이고 부활절은 단지 눈물과 포옹의 재회로 끝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께 순종하여 주와 함께 머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동산을 떠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끝인 줄 알았던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곧 생명에 관한 이 사실을 오직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멸망할 것을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생명의 빵을 나누어주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하고 그녀의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말해야 할 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세상에 곳곳에 계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된다면 대부분 동일한 말을 할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 사회가 이룬 업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한 해 중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대부분 치밀하게 배제된 낭만적인 한겨울의 축제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질문의 진정한 대답은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부활절이어야 합니다. 물론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성탄절을 과연 경축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새 창조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주간의 첫째 날인 것이죠. 어둠이 물러갔고 해가 빛나는 새 삶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부활을 곧바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보여준 반응은 오늘날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와 가장 닮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누구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싶으십니까?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진 요한인가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달려가는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생명에 관한 사실을 전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한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주를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를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마리아처럼 마땅히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전하는 은혜가, 그 용기가 우리에게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활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취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전할 말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의 마리아와 같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